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 목사의 책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활동했던 에드윈 토마스라는 뛰어난 미국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미국 배우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무대를 압도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15살에 리처드 3세로 데뷔하여 단시일에 셰익스피어 드라마의 최고 배우가 되었습니다. 에드윈 토마스는 무대에서 비극에 관한 한 선택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극 드라마에서 주인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비극적이었고 거기서도 주인공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에드윈에게는 주니어스라는 형과 존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에드윈만큼 뛰어나거나 유명하지는 못했지만 그들 역시 열정을 가진 배우였습니다. 1863년 세 형제는 그들의 재능을 모아서 줄리어스 시저를 공연했습니다. 그 공연에서 막내 존이 카이사르 즉 시저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공연은 그들의 가정은 물론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는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에서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 역을 맡았던 존은 워싱턴 DC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실제로 암살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1865년 4월 14일 밤 조언은 포드 극장의 관람석 뒤쪽 칸막이가 쳐진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머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그 세 형제의 성은 부스였습니다. 에드윈 토마스 부스, 주니어스 브루투스 부스 그리고 존 윌커스 부스. 그날 밤의 사건이 에드윈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동생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무대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무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무대로 다시 돌아오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드윈이 뉴저지주의 한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사람들에게 떠밀려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기차와 승강장 사이에 있는 철로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순간이었습니다. 에드윈이 내려가서 그를 붙잡아 올려 살려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아주 유명한 배우 에드윈 토마스 부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윈은 자기가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몇 주 후 편지 한 통을 받고서야 자신이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에드윈은 그 편지를 받고 죽는 날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후에 미국의 18대 대통령이 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드윈 부스가 끌어올려 살려준 사람은 로버트 토드 링컨이었습니다. 두 형제 중에 하나는 대통령을 죽였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존 부스와 에드윈 부스는 아버지도 같았고 어머니도 같았습니다. 직업도 같았고 열정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갔고 한 사람은 삶의 길로 갔습니다. 그것은 그들 각자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당신의 뒤를 이어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열두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12명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11명과 또 1명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11명의 제자는 충성과 순교를 택하여 신실한 사도의 길을 걸었던 반면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배신과 자살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다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잘 일러줍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무려 3500년 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다음 주에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말이 7절에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쓰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최고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먹고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설과 부흥 사경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주민은 물론 이스라엘 전역과 해외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 축제의 정점에서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민족적인 신앙의 절기에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더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고민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골똘하여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성이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의 분으로 어쩌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잡아들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본래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당연히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울 뿐인 대제사장이었고 실제는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주후 7년경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유대 총독의 눈에 나는 바람에 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돈을 써서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앉힌 후에 뒤에서 수렴 청정을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단지 성경을 필사하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 업무는 율법을 해석하고 규칙을 정해서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율법사, 랍비, 선생, 주 등으로 불렸습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최고의 엘리트